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 부분입니다. 이 송영은 다른 말로 영광송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 송영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괄호 안에 4번이라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번호가 적혀 있는 이 성경의 하단을 따라가 보시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은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 이 송영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이 똑같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데가 이 누가복음 11장인데, 이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이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송영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보더라도 이 초기 사본에는 이 송영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권위가 있다는 이 헬라어 성경 사본들인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 그리고 이 배잔 사본들도 확인해 보면 이 송영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이 송영이 이 초대교회 시절에 이 첨가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송영이 들어가 있는 사본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유력한 사본들로 봐서는 이 주기도문이 이 공예배를 사용하는 이 기도문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가 이 기도문에서 송영 부분을 첨가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열두 사도의 교훈들을 모았다고 하는 이 외경 디다케를 보더라도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는 당시 이 초대교회에 널리 읽혔던 문서인데, 이 문서에는 이 송영이 포함된 주기도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송영이 포함된 주기도문을 예배에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 송영이 포함된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 송영은 유대교 전통과도 연결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기도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구하고 싶은 것만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없이 기도를 끝낼 수가 있는가? 당연히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각 기도에 있어야 이것이 참된 기도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여러 기도들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불의를 고발하는 기도이든, 아니면 이 자신의 이 죄를 토로하는 기도이든, 모든 기도들을 보시면 그 내용들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들은 각각 제각기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송영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이 기도, 유대인의 기도문에서 송영이 빠진 기도문은 생각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이 목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유대 전통에 익숙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자신의 전통에 힘입어서 이 주기도문에 송영을 넣었을 것이라고 이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본문에도 모든 기도에 송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18절의 이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모든 일에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그 뒤에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는 이 송영이 따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송영과 함께 나왔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실 때 이 송영 부분을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송영으로 마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송영으로 높여드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송영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송영이 유대인의 기도에서 전통이 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평범하다 못해 하찮아 보이기까지 한 내용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서 기도의 마지막을 송영으로 장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안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만큼 힘든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을 들어준다는 그 일은 가족관계에서도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저희 집 막내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때와 비교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할 때는 모두가 하던 말들을 다 입을 다물고 자기의 말을 경청해 드려야만 합니다. 특히 차로 어디 이동을 할 때 뒤에 앉아서 아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사실 차 타고 이동할 때가 저희 부부에게는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뭐 각자 일들로 바쁘다 보니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는데 또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할 때가 되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저와 아내가 서로 이야기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뭐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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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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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엄마 아빠 이야기 좀 하게 좀 조용히 좀 해. 그러면 아이가 곧바로 삐져버립니다. 그럼 삐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좀 해봐 라고 하면 그때 마음이 풀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하별 시시껍적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자기 친구 이야기, 자기 친구가 강아지를 기르는 이야기, 자기 친구가 과자를 먹은 이야기, 뭐 이런 아주 유치한 얘기들을 다 꺼내놓는 겁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와 아내와 듣기에는 다 유치한 이야기들인데 내 아이가 이야기를 하니 그냥 듣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유치하게 치부하시지는 않을 것이지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시시콜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 아이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아니듯이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 것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런 걸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두들겨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미 듣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듣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끝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자신들의 모든 기도에 송영을 집어넣었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전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기도도 유치하다, 취급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매 기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송영으로 올려드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만 계속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전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 참으로 무례하고 이기적인 간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기도로도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송영이 앞에서 열거된 여섯 개의 청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송영을 좀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했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맨 앞에 있는 그 찬송가의 앞에 있는 주기도문에게도 이 대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대개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한국에서 각 교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찬송가 개편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찬송가 맨 앞면에는 주기도문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몇몇 위원들이 이 주기도문에서 대개를 빼자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왜 대개를 뺍니까? 그랬더니 거기 한 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어야지 대축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대개를 빼버리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뜻을 대충 그리고 대략 대강이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대개라는 말을 보면 대개가 한자인데 큰 대에 덮을 개를 써서 대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 원뜻이 큰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아라고 하는 뜻이 바로 대개입니다. 뜻을 풀어도 그게 잘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주 간단한 뜻입니다. 대개는 헬라어 호티를 번역한 말인데 그 뜻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개를 붙여서 이 송영을 말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미 영원전부터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여섯 개 청원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총 여섯 개의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청원 세 가지와 또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 우리를 위한 청원 세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의 청원을 간구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 근거가 그 다음 송영 부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여섯 개의 청원을 하나님께 간구해 드립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여섯 개의 청원이 우리의 기도와 열심에 의해서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예 영원전부터 이미 갖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살다 보면 마음에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굳이 코로나 사태를 꼬집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일들과 사건 사고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만을 보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봐도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지 오노니 하나님께 의지하자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서로의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또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늘 불신앙의 위험에 휩싸여 있고 또 죄로 인하여 날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도해봐야 세상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바뀌질 않으니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그대로인 세상과 내 자신을 바라보면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송영은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내고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해 기도하다 보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에 의해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열심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라 치면 이내 풀이 죽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라고 하는 말로 이내 기도도 놓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송영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라 라고 이 송영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의 열심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기도와 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여부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송영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고 자신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대해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주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은 저도 이미 지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싸움은 진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싸움과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에 참전한 군사들은 전쟁이 질까? 우리가 죽게 될까? 라고 하는 초조감과 긴장감으로 절대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이기에 군사들은 군대 장관이 내리고 하는 모든 작전을 그냥 성실히 수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전쟁은 모든 것을 걸고 배수진을 치는 그런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거둔 승리를 확인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승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였다고 믿는 이 믿음의 눈으로 전쟁을 바라보면 전쟁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열두 정탐꾼의 파송 사건입니다. 힘든 광야의 행군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그 땅을 정탐하고자 각 지파에서 정말로 똘똘한 사람들 하나씩을 추려서 열두 정탐꾼을 파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나와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판이하게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가 본 백성들은 장대한 자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들은 메뚜기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하는 반면에 이 갈렙과 요수아는 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은 가나안 사람을 봤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이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바라보았고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바라봤으므로 이미 패배한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으로 본 갈렙과 요수아는 가나안 사람들을 자신의 먹이로, 자신의 밥으로 본 반면에 이미 패배한 전쟁으로 본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을 비천한 메뚜기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 잘못된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테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이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했을 뿐입니다. 그냥 그 말대로 가나안은 견고한 성읍들로 즐비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철기 문안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어서 철제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고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은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정말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관찰한 후에 자신을 메뚜기라고 보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한 보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작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 무기체계, 그리고 거인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허황된 믿음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사건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은 가나안 족속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초강대국입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토해놓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시작하시면 상대가 누구든 이미 끝난 전쟁이라는 것을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도 이미 애굽 전쟁과 같이 이긴 전쟁인데 그것을 이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이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승리로 끌어놓고 아예 결론을 딱 지어놓고 당신의 백성들을 군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질 수 없는 승리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전쟁인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의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디렉션대로 성을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무너진 것이죠. 세상에 이런 황당한 전쟁이 어디가 가능했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전쟁 역사를 보아도 이렇게 성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이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가 뻔한 전쟁터에 우리나 또 당신의 백성들을 내모시는 그런 무능하고 잔인한 왕이 아니십니다. 승리한 전쟁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를 군사로 내보내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시킬 때는 야, 이 전쟁 이미 끝났어 라고 하는 분명한 전쟁의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가 바로 구약 백성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인데 가나안에 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출애굽 사건의 승리의 징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징표로 주신 그 징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괴계를 부셔버렸고 사탄의 허리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꽉 쥐고 승리의 징표로 붙잡으면서 세상과 치열한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때로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 장벽에 부딪힐 때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고통으로 너무나 얼룩져진 내 삶에 그래서 고통으로 얼룩져진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보며 과연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에도 성경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 손에 쥐고 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음이 낙망되어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도 여지없이 10명의 정탐꾼처럼 스스로를 메뚜기로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느낌보다 그 앞서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청원이 이미 다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멘으로 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아멘 그리고 예만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들 앞에서 예스맨이 되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예라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요구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고 대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최면에 걸었기에 나는 잘 될 거야 라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낭만적인 긍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에 입각한 객관적인 사실의 긍정인 것입니다. 이 긍정을 갖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의 힘이 그리스도의 용사인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항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세를 통하여 이미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이 송영의 마지막처럼 아멘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괄호 안에 있는 송영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개라는 말을 넣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